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마시며 가르치셨지만은 하늘로 돌아가실 때까지 전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짓을 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저희들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3년 끝이 돼서야 간신히 영의 눈이 반쯤 열려서 메시아에 관한 진리의 반을 보게 된 제자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딘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예외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농사의 원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앞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바로 뒤 겨자씨의 비유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길이가 너무 짧고 의미가 자명하게 보이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앞뒤에 잘 알려진 비유 말씀 못지않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궁극적인 부름은 영혼을 거두어들이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영혼 추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영혼 추수의 가장 중요한 원칙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이 원칙을 따르는 교회가 날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몰라서 낙담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농사 원칙을 같이 묵상하고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갔는데 나머지 반년 동안은 이 원칙에 충실하게 농사를 지음으로써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예전 어떤 때보다도 더 감사와 큰 기쁨으로 영혼의 단들을 곳간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오늘도 당시 농경사회에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농사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의 역할서부터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고 시작하십니다. 수확을 거두려면 씨를 뿌려야 한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씨를 뿌려야 한다 하고 표현합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씨가 나서 자란다고 합니다. 씨가 나서 자란다. 영어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씨가 싹이 나서 자란다고 번역합니다. 그동안 농부는 무엇을 한다고 하는가? 27절 전반부를 보시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합니다. 밤이면은 자고 낮이면은 일어난다. 농부는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씨가 어떻게 발하고 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완전히 죽은 것 같았던 그 씨가 어떻게 살아서 생명체가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 농부는 씨가 어떻게 싹시 나고 자라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싹시 나게 하고 자라게 할 능력이 농부에게는 없습니다. 농부는 100%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뿌려놓고 나면은 씨는 절로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왜? 씨가 갖고 태어난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자체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씨 자체의 생명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땅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농부가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놔둬도 땅이 스스로 소산을 낸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를 맺기까지 단계가 있고 세월이 걸린다. 이것이 28절 말씀의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28절의 더 중요한 의미는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맺히고 그 다음에 충실한 알곡이 맺히는 것은 농부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농부는 싹이 나서 이삭이 나게 하거나 이삭이 자라서 알곡이 되게 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씨앗 자체의 능력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둘째는 땅이 옥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말씀하신 겁니다. 농부의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은 그때는 다시 농부가 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29절을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열매가 익으면은 곧 낫을 대서 추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역할은 처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나중에 때가 되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농사의 단순한 원칙을 늘 기억하고 원칙대로 농사짓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엇이 우리가 할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할 일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하며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고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말씀은 논밭 농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다시 얘기해서 교회 농사에 관한 말씀이다. 밀과 보리밭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의 농사도 밀과 보리 농사와 같이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농사의 첫 과정과 마지막 과정은 우리 몫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이라는 밭에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나중에 추수할 때 교회의 곳간으로 구원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러나 그 중간 과정은 듣는 자의 마음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신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씨앗이 어떻게 절로 자라서 땅이 어떻게 절로 열매를 맺는지 그건 신비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자건 깨건 상관없이 우리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밤낮 지속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진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어떤 것도 원천적인 의미로 볼 때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말씀 자체의 생명력, 이걸 믿어야 됩니다. 둘째, 성령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기경하시기 때문에 행길과 같은 딱딱한 마음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돌들 그리고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가시, 덤불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셔서 옥토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가지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구목사가 왜 이런 초보적인 얘기를 계속하는가? 대부분 교인들이 이 초보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다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는 어떤 심오한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어린이라도 그 당시면은 누구나 알았을 이 농사의 원칙, 그 단순한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첫째, 복음 자체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 때문이다. 전도자의 해박한 성경 지식 때문이 아니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적인 예화 때문이 아니다. 물샐 틈 없는 논리 때문이 아니다. 쩌렁쩌렁한 음성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리스마 때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 말씀 자체의 생명력 때문이다. 씨앗을 뿌리는 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씨앗이 생명력을 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쓸데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따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강력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기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못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는,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역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등불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숨어있는 죄를 밝히 드러날 때에만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강력한 복음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늘 혼동하고 삽니다.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복음은 딴 게 아닙니다. 온전하고 순수한 복음입니다. 반쪽 복음이 아니고 희석시킨 복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찌르고 교만한 마음을 쪼개고 부한 심령의 허망한 것을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는 말씀. 이것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교인들 목사의 해박한 성경 지식을 찾고 감동적인 예화를 찾고 물샐 틈 없는 논리를 찾고 쩌렁쩌렁한 음성을 찾고 카리스마를 찾습니다. 왜? 아직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은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신약의 서신서 13을 쓴 저 같은 사람은 감히 그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 말하는 데는 졸했다고 얘기합니다. 말을 잘 못했다. 그래서 아볼로와 같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늘 하대를 받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서에서 수없이 고백하듯이 자신은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려 했다고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엄청나게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쓸데없는 지식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감명을 주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회자와 전도자가 선포하는 평이하고 단순한 말씀이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파워를 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쪼갤 텐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갖다가 다 백일하에 드러낼 텐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인지 보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고 주일날 교회 와서 들을 때 목사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인간의 그저 그런 너절한 소리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함으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단순한 말씀이고 이건 무학자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보다 학문이 낮으면은 학력이 낮으면은 사람의 얘기로 듣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의 학문이 없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슨 해박한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성경 자체가 없었는데 물고기나 잡고 세금이나 거두었고 또한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사람들 암살단원으로 다니던 그러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들에게 무슨 배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순수한 말씀과 온전한 말씀만을 시장의 장사꾼들과 같이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어린 나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단순하게 그러나 믿음으로 전했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첫째, 복음 자체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전하느냐, 인간이 듣기 좋은 각색한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또한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 성장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다. 왜 교회가 자라는가? 불신자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한 안락한 의자, 감미로운 음악, 그것 때문이 아니다. 컴퓨터와 영화 세대의 주의를 끌고 집중케 하는 최첨단 시청각 기자재들 때문이 아니다. 우리 큰 교회에 가면은 늘 보듯이 곳곳에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다 서 있고 무슨 질문을 하든지 즉시 안내해 주기 때문이 아니다. 또 나이와 취향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들 때문이 아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온전한 구원의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듣는 자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인 것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가 미련하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알고 따라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나중에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는 의의 면류관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씨 자체에 생명력이 있고 땅이 옥토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부지런히 잡초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드시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 언급하시지 않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수없이 봤듯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서 곳간에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처음에 씨를 뿌리고 나중에 추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때를 따라서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은 즉시 세상으로부터 낚아채서 교회로 믿음의 식구들에게 인도해서 그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또한 앞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옆에서 동행하면서 같이 구원을 이뤄가게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고 듣는 자의 마음밭을 고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성령, 이것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전도할 때, 교회를 부흥시킬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농부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히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곧바르게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영역을 계속 침범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는 남이 구원받게 할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허무하기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고 자신의 배우자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고 자신의 자식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한 가지만 들자면 우리의 성급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빨리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씨가 나서 자랄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농부들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은 인공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빨리빨리 참을성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잘 견디고 참을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 열심히 뿌렸는데 도대체 씨가 나오지 않기에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오늘날 세대들에게는 절대 통하지가 않기에 사도들이 전한 유일한 복음의 씨앗 사용하지 않고 오늘날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처방한 복음들을 전하는 거예요. 씨가 빨리 발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유전자를 조금 고친 것들입니다. 여기를 조금 자르고 저기에 조금 더한 것들입니다. 씨앗에 설탕 코팅을 입히고 성장 촉진제를 놓은 것들입니다. 눈과 귀에 더 매력적이고 목으로 더 잘 넘어가게 만든 것들입니다.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량 종자의 씨를 뿌리고 하룻밤에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미러클 그로우, 우리 미국에서 집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것과 같은 강력한 화학 비료를 사용합니다. 씨를 뿌린 후에는 시간이 걸려서 싹이 나고 한참 있다가 이삭이 나고 한참 있다가 곡식이 여무는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기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따라서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도 없는 사람을 교회 몇 주 나왔다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세례를 줍니다. 그 결과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금 하나님의 농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누구나 다 아는 농사의 기본 원칙,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르고 살아온 원칙, 이거를 이제 정말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농사를 이 원칙대로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지만은 이 원칙대로 지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 영역 침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뿌리지만은 부지런히 전도하지만은 우리가 할 바를 다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밤이면 자고 낮이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농사가 잘 안 돼도 먹고 마시며 믿음의 식구들과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개인과 교회의 성장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왜? 오늘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도 1000% 목회에 실패하신 분입니다. 초대교회들 1000% 목회에 실패한 교회들입니다. 대형교회는 모두 AD 313년에 기독교가 타락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 나타난 기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하셨던 말씀 그대로 전하면은 사람이 안 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수 그들은 와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 물리쳐야 합니다. 첫째, 계량종 씨앗 전하지 말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전하시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다른 제자들이 전했던 오리지널 복음의 씨앗만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왼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그런 자들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구원을 받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 계량종 씨앗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빨리 추수하려고 하는 생각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복음을 전한 후에는 그저 밤낮 자고 깨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옆에서 억지로 우겨갖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까지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구원주로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씀을 해도 듣겠나이다 하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고백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그분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삶의 목적과 방향과 초점 그것을 가지고 살겠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실 때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왜? 우르에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자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은 갈고 닦아서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곱 이스라엘의 국부로 삼으셨지만은 그는 간사하고 치사하고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의 옷을 다 벗길 때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 애굽 궁중에 그 화려한 삶을 살던 모세 40년 동안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옷을 다 벗기셔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갈고 닦고 벗기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을 듣는 자들이 너같이 믿으면 나 믿겠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 없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입으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리지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뭐라고 떠들더라도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인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인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복음인가 어린 나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인가 이거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같이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것 이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주님은 주님의 완벽한 때에 기쁨으로 추수에 단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평강 가운데 교회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추수감사절 때 부르는 찬송가 310장 그 1절 말씀 이제는 가슴판에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밭에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려 놓은 후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내려서 잘 길러주셨네.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밭에 내려주시니 그 은혜 한이 없네. 저희들 교회를 부르시고 개개인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제 지금까지 열중쇼하고 있던 우리 많은 성도들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서 이제는 부지런히 전도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학기 중에 자녀들 쫓아다니느라고 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부지런히 식사로 초청하고 또한은 엔터테인먼트로 초청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게 하시고 인간적인 이야기로 어떻게 데려올까 하지 말게 하시고 제자들이 전했던 단순한 복음 진실하게 사랑으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잘 받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올해 연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이루신 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옵나이다. 아멘.